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족서신 13번째 빌레몬서 오늘 제목은 오네시모의 한계점입니다. 발췌한 부분들을 한 절씩 교독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사절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절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제가 6절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17절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제가 19절 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25절 같이 내려갑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표어가 되니까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의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포인트입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요. 오네시모의 한계점.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 그리고 오네시모의 한계점이 이렇게 극복해서 성장점으로 바뀌는 한계점과 성장점. 그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의 그 한계점의 모습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라는 것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 있어서는 도주했던 노예 오네시모의 등장은 빌레몬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절감케 하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이라는 나의 현실은요,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또는 지점들에서 내가 부딪혔던 오네시모적 한계점에서 그때 취했던 나의 자세, 나의 반응, 나의 그 행동들이 종합해서 만들어진, 산출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가닥을 따져보면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는 게 저의 관찰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과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여러분의 오늘에, 오늘이라는 여러분의 그 situation이라 그러죠. 정황, 그 정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기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오늘은 어긋났던 과거의 선택과 그리고 막막한 미래의 향방이 새롭게 결정 지워지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왜 그게 나에게 그렇게 한계점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까지에서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할 때까지요. 빌레몬이 익숙했던 삶에 살아왔던 방식은요. 착하게 살자입니다. 그거를 바울도 인정을 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은 저희들이 그동안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5절에는요. 바울이 편지 서두에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하나님 사랑하고요.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그 소문이 다 들려옵니다. 또 7절에는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봉사 많이 했고 귀한 분들을 보내주었고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있는 바울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말미암아서 생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오면은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생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빌레몬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그것을 힘들어도 실천하면은 수고하면은 교회도 알아주고 교인도 알아주고 이웃도 알아주고 식구도 알아주고 세상도 인정해 줄 만한 성과도 있었고요. 칭찬도 받았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게요. 금방 읽은 바울의 추천서를 들고 나타난 오네시모가 등장하기까지입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고 나니까 마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저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종업원이 될 수도 있겠고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내 몸의 시츄에이션 될 수도 있겠고 사람이 평화를 만들기까지는 무지무지 가정의 평화든지 뭐든지 오만 투자가 들어가도 그거 하나 깨뜨리는 거는 그저 순식간에 강아지 한 마리라도 한 사람이면 전체 다 깨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각이 안 생긴다. 길도 답도 보이지 않는. 그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아니 오네시모를 바울 맞이하듯이 맞아달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라. 그리고 분명히 온다고 했을 때 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것보다 더 잘해줄 줄을 안다. 아니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말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람끼리 오네시모야 그래 너 용서한다. 그래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새 출발해서 한번 다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사람끼리 감정을 풀고 말고 해결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기본을 둔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관습적인 이런 관행의 전체의 풍습에 이게 완전히 거스리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영접을 그러면은 어느 범주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게 단순히 노예 제도로 이렇게 왔을 때는 직접 옛날 같으면 직장 따로 있고 가정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집에서 같이 일했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사회가 점점 이래되면서 직장 따로 가고 학교 따로 가고 그리고 집 따로 가고 교회 따로 가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사는 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 구조입니다. 이게 모두 한 덩어리에 뭉겨져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돌아와서 잘 대해주면은 도망가지 않고 성실히 일했던 다른 노예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식구들은 이 사실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탕자 비유에서 보시면은 형제라도 장자가 탕자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한 번 잘 한번 대접한 것도 명절 때 모였는데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모셨는데 거기 대해서는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아버지는 저 갑자기 한 번 왔던 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고 갖다 놓고 지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얼마나 많은지 가족들이 오히려 얼굴도 안 보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듣는 것 같은 이런 입장입니다. 얼마나 장자가 그것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이게 상황이 어떻게 해도 어느 한쪽은 불평과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오네시모적인 한계점 어떻게 핸들하셨습니까? 또 지금 여러분에게 부닥기는 이게 불투명하고 불편해서 내 수고와 인내와 한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한계에 다다른 벗어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여러분의 오네시모적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성장점으로 전환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때로는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어떻게 처신하라라는 구체적인 행동과 처방을 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었다 그러면은 내가 갈 때에 방 하나 마련해놔라. 그거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하시라도 갈 수 있으니까 마치 바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임재를 느껴라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대신에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네시모에 집중되어 있는 이 관점을 누구께로 돌려라는 겁니까? 6절을 계속 읽으면서 끝점 결론이 어딥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관점으로 바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지금 관점을 오네시모라는 말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아요.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6절에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떤 관점으로 가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누구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관점을 오네시모에 대한 처세와 처신에서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가? 내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성장점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저 사람에 막혀가지고 내가 자라는 것이 성장점이 정체된 그런 정체점으로 되는 기로점이냐? 이것으로 보시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하는가? 첫 번째는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에 예의는 지켜도 마음은 닫아버린 것은 믿음의 사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 정도로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예수에 대한 믿음 정도가 아니고요. 누군가 제3자가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더 믿어야 됩니다.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어지는 믿음의 사귐의 결과가 나와야 오네시모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성장점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더 깊어집니까? 더 믿음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답을.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인가? 제가 드리는 답과 어떻게 맞아지는지 한번,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실천입니다. Head, hand, heart 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로 설득이 되어야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겠다. 납득이 돼야 된다고, 가슴으로 닿는 건 납득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안하고 다 몰라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일단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는 신용을 하며 실천해 보아라. 설득과 하트의 납득 사이에 있는 것이 체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편에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그러는 거가 그게 몸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순종해 보지 않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요 한계를 주님께서는 극복하게끔 몸으로 체득을 해보지 않으면은 그 안에 내 믿음이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해보십시오. 성경을 백독을 해보십시오. 하는 거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아는 만큼 실천해 보면은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느냐는 것이 나오게 되고, 거기 따라서 성경에서 이 다 말하지 못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순종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성탄이니까요, 다가오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 때에 그 사람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뭔가가 떠나야 되겠다 싶어서 떠났을 때에 얼마나 엉뚱한 데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의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가보니까 거기에서 실천해보니까 성경을 깨닫고, 성경 깨닫고 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서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무역 업무 해가지고 한미천 잡아보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 계획 가지고는 거기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을 해보니까 거기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아기가 태어난 것이 누가 그리스도인지 누가 압니까? 그래도 순종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불현듯 자기 앞에 인도해서 그곳까지 가서 멈추어 섰더라.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성경에 이루었던 말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리 나오기까지 다 알고 오셨습니까? 저도 다 알고 왔겠습니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입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요, 어제보다는 오늘, 10년 전보다는 오늘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이 모습이 이루어졌는 것은 그거 하나는 저는 여러분을 보러 볼 때에 저하고 벌써 20년, 30년, 10년, 5년 그리스도께 좀 더 닮아가는 모습이 보인 거는 그거는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본 저의 고백이고 저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 그 흔적이 보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보면은 내 가슴 속에 속속들이 담겨져서 납득이 되면은 그러면은 설득이 돼요. 설득으로 해서 내 단계를 그치지 마십시다. 체득이 제일 중요해요. 손에 잡혀야 됩니다. 손에 잡혀야 돼요. 그러시면은 신행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될 때 처신의 잔꾀나 처세의 이득이나 술책을 넘어선 지혜로 이끌고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인격과 품성을 갖추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한계점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성장점을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는가? 그대와 우리의 믿음의 사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계점은요, 빌레몬이 뭘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빌레몬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욥이 한계점 부딪힌 거가 자기 후손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구비구비 다 했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돼서 이런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자녀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는 네가 봐야 될 것은 빌레몬이라는 너 한 사람이 아니고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바울이 함께 이루는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는 이 말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의 성령님이 함께해서 끊임없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한국 가서 제가 보니까 삼각김밥이라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왜 이게 삼각김밥인가 보니까 줄 때에 저는 삼각김밥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삼각관계 가면 안 되는데 나는 목사니까 겉은 삼각관계라도 그 안에 속은 김밥의 속은 삼위김밥이다. 혼자 이렇게 다지면서 이렇게 갑니다. 우리니까요. 우리니까요. 여러분, 오네시모 전에 빌레몬의 믿음은 정답 알면은 나 혼자 저요 하고 손드는 나 혼자 손드는 신념의 손입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은 투철해도 주장해도 남의 입장을 바꾸어서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예측 가능한 상투적인 이야기지 새롭고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페라 공연을 마치고요, 보니까요 출연자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할 때에 손을 같이 잡고 올리면서 같이 높이 드는 장면을 보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출연자들 다 불러내가지고요. 그 장면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요, 나 혼자 잘났다고 나 알아주라고 했던 손인데 그 손을 상대를 신뢰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손을 들었으면은 여기 가운데서 그저 내 잘났다는 거 이거 봐주고 나는 그저 나는 내 능력보다 요거 봐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허전합니다. 그런데 손과 손을 마주 잡을 때마다 마치 나의 잘났다는 그 한계를 벗어난 산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잡아주는 손이 그 손이 없었으면은 이 손은 허공한 손이고 나의 허접한 손이지만은 옆에 우리로 잡아주는 그 손이 있었을 때에 상대를 신뢰해서 가장 높이 맞잡은 손마다 가장 낮은 위치에는 각자의 머리가 위치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가 사귐의 손을 잡아줄 때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이것이 가능함을 발견합니다. 오늘까지 오기까지 여러분과 저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는 별 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손과 산을 마주잡을 때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사귐의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손을 잡아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을 잡아 올려서는요, 사람들이 쫙 박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또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잡은 손은 내 머리가 고개를 숙여도 그 머리가 비굴하지 않으면 우리의 선앙으로 옆 사람의 손으로 이것을 내 머리를 같이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거기 대해서 비굴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고 같이 잡아줍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혼자 묵상해서 혼자 깨닫고 가는 그것이 아니옵시다. 그것은 불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왜 박수를 칩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박수를 칩니까? 그것은 이 오페라의 스토리를 만족스럽게 전달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배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박수가 아니겠습니까? 신념과 신념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너는 필요 없다고 누르고 상처 주고 때리고 억압하고 혼자서 밀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서 맡은 배역을 충실하도록 그 허전한 손을 혼자 두지 않고 잡아줬던 배려가 고마워서 그 모든 관객들이 거기 대해서 박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크리스천의 완성은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됨의 완성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함께 손을 올려 이웃과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귐 공동체 되는 겁니다. 가정도 그게 돼야 되고요. 직장도 그게 돼야 되고요. 이 교회도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함께 잡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믿음의 사귐으로 그리스도께 이르고 믿음의 사귐으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의 사귐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함께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시고 삼위일체의 우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식구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손을 같이 잡아 복음의 스토리를 같이 완성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뭐 하나님 보고 하사 생명새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